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관 4명은 어제 취해법건인 북한 대사관 내 은신 중인 현광성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리지우 등 용의자 3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들 북한인 3명을 보호하면서 조사에 불응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자들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현지 북한 대사관에 직접 들어가 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중국어 매체인 중국보는 오늘 김정남 씨의 시신이 화장 처리돼 북한 측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으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관련 공직자, 뇌물 공여자가 모두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0일 법원의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31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등 수백 명의 반정부 시위대를 체포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어제 러시아 기득권층의 책무를 강조한 나발리 대표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성명에서 평화로운 시위대와 인권 감시자, 언론인을 구금하는 것은 민주적 핵심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특히 미국은 내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출마 계획을 발표한 나발리 대표가 체포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망치려는 이란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개막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경고를 보낸 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협상 불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날 테러와 억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장악을 지지하는 15개 미국 기업체들의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20여 개 이란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 위성과 컴퓨터 기술 향상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2억 4천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나토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나토 관리는 이 중 20억 달러는 위성 통신에 투자돼 동맹 국가들에 파견돼 있는 군대와 선박은 물론 무인기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국무부 관리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번 주 터키 방문에 이어 오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에서 인도주의 구호요원 6명이 무장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숨진 구호요원들은 지난 25일 구호차량을 타고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동부 피보르 마을로 향하다 길가에 숨어있던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 독수리 연습을 비난하며 선제 공격 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측의 선제 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중공지에 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보고한다.
한국군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보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허위 선적 서류를 해외 항구들에 제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에 등록됐던 자국 선박이 깃발을 바꾸어 달았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3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선제적 특수작전을 언급하며 위협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한 응징으로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경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 북한 정권이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이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이를 빌미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북한의 궤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미군이 독수리 연습에 특수부대를 예년보다 3배나 더 많이 투입했다고 비난하며 북한식의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 군당국의 특수작전 훈련과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모든 책동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중공지에 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보고한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북한 최고 존엄을 노린 미한 특수작전에 투입된 미한 군 병력과 작전수단들이 한반도에 그대로 전개돼 있는다면 임의의 시각에 사전 경고 없이 선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어제도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등을 통해서 군사 도발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항시 그 미사일 및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최근 미한연합훈련에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빈라덴 사살작전에 투입됐던 미해군 특수부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미 특수전 부대가 참가한 것에 따른 대응이란 관측입니다.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 육군 제75 레인저 연대, 그린베레 등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특수전 부대를 거론하며 참가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미한 군당국이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 제거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정밀타격 참수작전에 대비해서 자기네가 선제공격하겠다. 일단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공격도 할 수 있고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안찬일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미국 트럼프 정권을 자극해 얻을 게 없는 데다 미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경기도 파주 훈련장에서 북한 화학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워리어 스트라이크 6, 전사의 타격 6이란 이름의 이번 훈련은 미한 군병력 약 400명이 참가했으며 북한이 화학무기를 제조하는 시설을 미한 병력이 급습해 신속하게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한 군은 지난달 중순에도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훈련 명칭은 전사의 타격 5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훈련이 미한 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의 일부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협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remain prepared and will continue to take steps to increase our readines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from attack.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며칠 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폭스뉴스는 전날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 갱도를 파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동향을 확인해달라는 문의에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actions and inflammatory rhetoric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유엔의 최근 지적에 대해 인도주의 활동은 분명히 대북 제재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As the UN report indicates, sanctions imposed on DPRK clearly exempt humanitarian activitie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허위 선적 서류를 해외 항구들에 제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에 등록됐던 자국 선박이 깃발을 바꿔 달았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서류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은 돌핀 26호와 지근 6호, 제시카호입니다. 이들 선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중국의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관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이들의 선적을 남태평양 나라 PG로 기록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는 이들 선박들이 최근까지 중국 항구들과 북한 남포항만을 왕복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박이지만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취적 방식으로 피지 깃발을 달고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지 당국은 이들 선박에 대한 등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피지의 선박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피지 해사안전국 존 빈센트 두니도 총책임자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돌핀 26호 등이 단 한 차례도 피지에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이들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번호가 피지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피지 당국은 거듭 등록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통상 무작위로 선박을 골라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검사를 받는 선박들은 선적을 취득한 나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세척은 피지 서류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피지가 등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북한 선박들이 허위 서류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몽골과 파나마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북한 선박 4척 등이 피지로 깃발을 바꿔달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투니도 총책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보고서에 언급된 어떤 선박도 피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BOA에 밝혔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탄자니아 선적의 북한 선박들에서도 감지됩니다. BOA가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개월 사이 중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탄자니아 선적의 북한 연계 선박은 적어도 6척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콤보 국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탄자니아 깃발을 달고 있는 북한 선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already deleted almost 64 ships.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맞춰 이미 지난해에만 6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최근까지 탄자니아 선적을 달았던 사실로 볼 때 잔지바르 해사국이 이들 선박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들 선박들이 가짜 탄자니아 선적 서류를 보유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콤보 국장은 BOA에 위조된 탄자니아 선적 서류를 보유한 두 척의 선박이 이란과 또 다른 중동 국가에서 적발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콤보 국장은 이들 선박들이 북한과 연계된 증거는 없다고 말했지만 위조된 선적 서류를 지닌 선박들이 해외 항구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실이 콤보 국장을 통해 확인됐었습니다. 콤보 국장은 문제의 선박 6척이 여전히 탄자니아 선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내일이라도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 선적을 달았던 자국 선박이 다른 나라로 선적을 옮겼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슬라이먼 알 자브리 트레이딩이 운영하던 이만호가 마이크로네시아 깃발을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4월 이 선박이 북한 선적으로 중동 일대를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선박들은 세금 등을 아낄 목적으로 북한에 선박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 역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이 같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 선박의 유엔 회원국 등록을 막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 선박이 북한에 등록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년 연속 표결 없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Así queda decidido.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Japan shares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일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 차석 대사는 북한이 즉각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와 기록 작업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에 열리는 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하고 2019년 3월에 40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서울사무소 확대에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목표는 바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계속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은 서울사무소의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을 처벌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유엔의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할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지난해에는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핵 6자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핵 문제를 풀려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간 협상 틀로 여겨왔던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으로 돌아갈 용의가 없다며 그런 협상은 이미 다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지난 20년간 지원과 외교 위주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 pathway can only be achieved
by denuclearizing. 협상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할 때만 성취될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북한과 대화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정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Renewed our determination to work together to convinc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주신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조셉 윤 대표는 2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셉 윤 대표는 이어 21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김홍균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나 틸러슨 장관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셉 윤 대표는 육자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동맹국 그리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추도록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해 1월과 9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안 된다며 병행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해 2월 워싱턴을 방문해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병행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통역을 통한 왕이 부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We want to pursue in parallel track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북 대화와 평화 협정을 통해 북한의 오래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국의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특히 미국이 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 위협을 해소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죠.
동시에 북한이 주장하는 선평화협정과 미국이 주장하는 선비핵화 입장을 병행 추진으로 절충 포장해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살리고 향후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 통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출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은 협상보다는 대북 제재를 강화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에 열린 4차 육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 차례나 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육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열린 수석 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까지 50% 결항률을 보였던 고려항공이 정상 스케줄을 소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단둥에도 취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월 들어 고려항공이 중국 베이징과 셴양, 블라디보스톡에 띄운 항공편은 모두 25편입니다. 중국 베이징행 노선은 예정됐던 10편을 모두 소화했고 중국 셴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각각 7에서 8편씩 운영돼 미리 약속된 스케줄을 지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BOA가 항공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가 제공하는 고려항공의 이달 1일부터 24일 사이 운항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승객이 있을 때만 날짜를 특정해 운영하기로 한 상하이행 항공편을 제외하면 이 기간 고려항공의 결항률은 0%였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베이징행 노선을 제외한 셴양과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대의 한 대꼴로 결항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승객 감소 현상 때문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실제로 3월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이 정상 스케줄로 운영되면서 당시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항공이 오는 28일부터 중국 단둥으로 취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에서 고려항공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평양과 단둥행 왕복 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출발은 중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 단둥에서 돌아오는 편의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거리가 짧은 관계로 비행시간은 편도당 30분으로 안내됐습니다. 고려투어스는 기차를 통해 6시간이 걸리던 여행길이 이번 노선 개설로 훨씬 짧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에도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등에서 한시적으로 전세기를 띄운 바 있습니다. 당시 노선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단둥 노선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적기 에어차이나가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가 끝나는 오는 4월 중순부터 평양행 노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 에어차이나의 평양행 정기편이 지난해 11월 11일 마지막 비행을 했으며 올해 3월 27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차이나는 27일부터 4월 둘째 주까지만 정기 노선을 운영한 뒤 남아있는 올해 비행편은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4차 산업혁명 현황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노동력 위주의 기존 대북 경제 협력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유망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인 김훈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의 4차 산업혁명 진행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요즘 크게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정보처리 기술이 결합해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기술혁명을 뜻합니다.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람의 일을 대신할 기기들과 사물 인터넷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은강 대표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분야로 CNC 기술을 꼽았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대단히 그 피폐된 경제 상황에서 자기들 국방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복구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모종의 그 과학기술 내지는 경제기술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생산 내지는 그 산업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을 이제 CNC화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NC는 컴퓨터로 기계의 작동을 자동 조종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북한의 CNC 기술은 지난 1990년대 국방 분야에서 먼저 개발됐습니다. 김은강 대표는 CNC 기술이 김정은 정권 들어 민간 분야로 확대 적용됐다고 설명합니다.
국방 분야에서 일으킨 이런 어떤 첨단, 즉 ICT 융합,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이제 결합한 이런 그 첨단 기술들을 이 산업 저변에 이렇게 확대하는 즉 국방 기술을 민수로 이전하는 이런 정책을 잘만 한다라고 하면 지금 피폐된 경제도 재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착안하게 되는 거죠. 지금에 와서 북한은 이제 이 CNC화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CNC 기계를 만드는 경제 발전 전략이 아니고 빵 그리고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전의 일까지 가전의 일까지 전체 국가 전체 분야에서 컴퓨터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인공지능 포함한 과학기술의 전반적 요소들이 이제 융합시켜가지고 경제 생산성을 준비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CNC를 전산업에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 온 나라를 CNC화하실 대용단을 내리시고 그 실현을 위해 천만 노고를 바치신
북한이 자랑하는 CNC 관련 기술은 실제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김웅강 대표의 설명입니다.
CNC 기술은 말이죠. 지금 북한이 지금 장착하고 있는 게 제 처음에 95년도에 4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경에 와서는요. 거의 9축 이제 CNC를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연 생산 세포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이제 그 개입하지 않고 전 자동으로 동작 생산 체계를 만들고 또 무인 창고를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결합한 전 무인 공장을 하나 시범적으로 제작 그 조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26 평양 전선 공장이죠. 작년 또 2016년에는 북한에 또 하나의 어떤 무인 공장을 출범시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평양 버섯 공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알리샤를 통해서 북한이 로켓을 만들고 핵실험 만드는 뭐 이 컴퓨터 장치 그다음에 이 집적으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창구가 막히고 더더욱 국제 금융 거래에서도 퇴출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CNCI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필수 요소가 제공되지 못하면 결국은 난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김웅강 대표는 한국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국제적 안정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각오나 의지를 보여준 상황에서는 새로운 예전 남북 그런 교류 협력이 중요한 어떤 방향이 과거처럼 그 노동 지각형이 어떤 남북 교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적극적인 이렇게 첨단 기술 특히 북한이 잘 그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추진상에는 이 CNC 내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런 교류 능력도 가능하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는 또 한국 정부가 한국식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을 시작할 밑거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사투리 교정 수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부터 오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아부터 해볼게요. 오 해보실게요. 시작!
탈북민들의 발음을 듣고 강사가 하나하나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따라 수강생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탈북민들의 북한 사투리 교정을 위해서 남북 하나재단이 마련한 스피치 교육 현장입니다. 수업 내용은 발성과 발음, 사투리 교정과 함께 남한에서 실제로 쓰이는 표현 등 실생활 내에서의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북하나재단 김재숙 팀장입니다.
우리 북한 해탈 주민분들이 언어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스피치 교육을 개인적으로 배우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이제 아나운서 주식 회사에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 북한 해탈 주민들을 위해서 언어 교정 발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해서 진행을 해오게 되었죠.
올해로 4년째 마련되고 있는 이 말하기 교육은 공지를 하기 무섭게 신청이 마감이 될 정도로 탈북민들의 관심이 높은 강좌이기도 합니다. 4년째 이 시간이 마련되고 있지만 매번 다른 교육 과정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프로그램 구성은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먼저 했던 우리 이탈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또 새로운 과정을 구성하기도 하고 하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짧게 한 5회 정도의 이 짧은 기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회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또 변화를 주어서 초급 중급 과정을 한 번에 모아서 예정하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북한의 말투입니다. 지난 2014년 통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탈북민들이 국내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래어나 사투리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꼽았는데요. 특히 북한 사투리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은 정착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진행하는 강사 임여원 아나운서는 수업을 맡은 책임감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맡게 됐고요. 저는 늘 어디를 가서도 강의를 하면서 좀 가장 보람 있고 좀 뿌듯했던 강의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 새터민 강의를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한민족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가장 말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자신감이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한 주 한 주 함께하면서 정이 쌓여가면서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언어와 사투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위한 스피치 교육인 만큼 이 사투리를 고치는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표준어, 그러니까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발음이랑 억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큰 이론적인 것과 실습을 묶어서 같이 가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 오신 지 오래된 경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가면서 또 1대1 코칭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탈북민들, 아직 첫 시간이긴 하지만 이 표준어를 배운다는 기대감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탈북민 김수철 씨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입국차가 9년 차인데 이제 발성과 발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교정하고자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음, 정확하게 내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참가하게 된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쯤은 가지 않겠어요?
또 다른 탈북민 육홍숙 씨 역시 이 강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발음이 많이 고쳐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이북에서 배웠던 어법이 완전 다른 어법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10년 동안 내가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오늘 한 시간에 다 해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육홍숙 씨는 남한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언어 문제였다고 합니다. 북한 사투리로 위축되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언어 때문에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부하면서 너무 제가 열을 알고 있다면 둘만 오픈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 이유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어라는 것을 터뜨리는 순간에 저는 그냥 조금 낮아지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제가 이것만큼 꼭 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언어만 아니라면 진짜로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음, 발성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외래어 등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탈북민을 위한 사투리 교정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자신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사 임희원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라는 게 저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탈북민들, 새터민분들이 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표준어 쓰는 분들과 대화를 또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고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북한 사투리도 사투리거든요. 사투리는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이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과 이재용 등 주요 공범이 모두 구속된 만큼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7일 만에 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구속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고 구속 위기를 맞게 된 그 혐의를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와 직권 남용 혐의 등 모두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삼성과 롯데 등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수백억 원대를 강요한 것인데요. 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지목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규모가 상당합니다. 미화로 3,8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30억 원 됩니다. 한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선 관련 인물들의 경우를 봐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서 법원의 심사를 또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법원이 구속 전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그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는 30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에 출석할지 아니면 신문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법원의 신문을 받고 심리를 마치기 전까지 상당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곳이 대개 구치소인데요. 이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 고심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은 다음 날인 31일 새벽쯤은 되어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각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도 시민들도 반응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검찰의 결정에 존중한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은 이해하지만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사,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의 청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해왔던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측에서는 사필 귀정이다. 이런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친박 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노골적인 정치 단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모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기각 이 둘 중 하나의 결과만을 내려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월호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물 위로 올라왔군요.
네네. 지난 금요일 시각에 전해드렸던 세월호 인양 상황은 바지선에 이끌려 물 위로 올려진 세월호가 3km 밖 안전한 수역에서 대기 중이던 반잠수식 선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반잠수식 선반에 세월호가 안전하게 올라갔고요. 세월호를 붙들고 있던 바지선도 그 역할을 끝내고 옆으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오는 30일 전으로 예정된 목포 신항으로의 항해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잠수선에 몸을 맡긴 채 바다까지 훤히 드러내고 있는 세월호. 마치 세월에 지쳐서 생명을 다한 푸른빛이 도는 시커먼 초대형 고래 한 마리가 누워있는 듯한 그런 참담한 상태입니다.
일단 세월호를 육지 위로 올려놔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의 완전한 인양은 수습하지 못했던 9명의 승객을 찾고 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희생자 수습과 진상조사는 80km 떨어진 목포 신항 부두 위에 올려진 뒤에 시작되는데요. 다음 달 4일 정도가 되면 육상 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이고 4월 10일 전후로 해서 희생자를 찾는 수색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그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각에는 세월호에 차있던 물과 기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해의 그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와 그 반점수선을 꼭꼭 묶는 이 고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가 목포 신항을 향해 출발을 하면은 바닷속에서는 그 세월호가 있던 자리에 그 3년 동안 머물러 있던 구역에 대해서 수색 작업이 또 시작됩니다. 이미 해저에는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유실 방지망이 설치돼 있고요. 이 40개 구역으로 나눠서 잠수부들이 삽과 끌을 이용해서 정밀 수색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혹시나 흘러나왔을 수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해, 유품을 수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준비도 한창인데요. 각 정당별 대표 주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네. 5월 9일로 정해진 대통령 선거일. 오늘 밤이 지나면 앞으로 4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를 살펴보니까 모두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9명인데요. 각 정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정당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를 뽑는 경선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정당별 유력 후보들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금 지지율이 우세한 그런 후보입니다. 경선 절차는 정당별로 다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25일과 26일 치러진 호남 제주 지역 경선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기선을 지금 제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국민 정책평가 투표를 실시한 바른정당 역시 유승민 후보가 60%에 가까운 득표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하게 되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치러졌는데 2위 후보와 40% 정도의 차이로 60%대의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4월 3일 당내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월요일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이제는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I appreciate that you give me opportunity to work from cleaning the table. I'm working now as a broadcaster and I am American.
화요일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들어보는 이야기 미국사.
식민지 군대는 영국군이 자신들의 무기를 압수하러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역사와 문화, 풍습,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우리가 아는 그 산채하고는 미국은 영 틀리네요. 산 위에도 이렇게 한 60...
목요일,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그런데 원래 이날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지침을 보면 잠재적으로 법 집행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3월 22일 전 세계 68개국이 모인 반-IS 국제연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은 연대 국가들의 화합을 강조하며 IS 격퇴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는 23개국 9천여 명의 병력이 연합군으로 참여해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IS 격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IS의 요새를 무력화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IS와 직접 싸우는 전투병들의 전력도 강화됐습니다. 연합군은 한때 IS 통제권 아래 놓였던 이라크 지역 점령지 62%를 탈환했고 시리아에서는 30% 정도를 되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거점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활동하는 IS 전투원 규모도 2014년 정점을 찍은 이래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연합군은 19,000여 차례 공습을 단행해 IS 전투요원 수만 명과 주요 인사 등 간부급 대원 180여 명을 제거했습니다. 연합군은 또 이라크 정부군이 벌이고 있는 모술 재탈환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방위군은 올해 1월 24일 모술 동부 지역을 공식적으로 탈환했고 지금은 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합군은 이라크 육군, 대테러 요원, 쿠르드군, 연방경찰, 국경수비대 등을 포함해 이라크 보안군 9만여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또 연합군의 도움으로 시리아 지역에서 14,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IS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연합군은 지금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에서 IS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거둔 승리를 바탕으로 연합군이 기세를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S 격퇴를 위한 다음 단계로 진격하기 위해 노력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IS의 전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격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